이 아침에도 저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그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요한복음이 끝나도 이제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두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자,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심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하고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이더라.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자, 우리는 언젠간 육신의 삶이 끝납니다. 근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사실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습니다. 태어난 날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나고 궁전에서 태어나도 다 죄인입니다. 죽기 때문이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고, 그 죄는 첫째는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요. 또 죄를 물려받았으니까 자꾸 죄를 지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건 누구나 차별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차별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세번 주님을 부인했는데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제자로 또 사도로 임명하셨죠. 그래서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젊을 때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들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렇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다니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때가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앞으로 다른 사람이 띠를 둘러주며 너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기 서신서에서 뭐라는가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열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지난날로 충분합니다. 저도 20년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지난날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셔서 저를 부르신 거죠.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한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오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하니까 같이 죄 짓던 친구들이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하죠. 이거는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죠. 비방합니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네가 마음대로 다니지만은 장차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권면했죠. 오 청년이여, 네 젊음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네 마음은 네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네 마음의 길들과 네 눈에 보는 대로 걸어라. 그리고 나서 그러나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네 마음대로 다녀도 좋은데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알아라. 그러므로 네 마음의 슬픔을 제하고 네 육체에서 악을 버리라. 이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헛됨이라. 다 헛되죠. 지나곤 다 헛됩니다. 솔로몬이 이건 경험한 거죠. 어린 시절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부인을 수천 명 데리고 살고 이렇게는 지나고 나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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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사실 이렇게 솔로몬처럼 살아오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들 솔로몬처럼 해보려고 그래, 다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늙고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솔로몬이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은 이걸 경험으로 해서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언이 들어있죠? 뭐 예언 중에서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예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 죽을 것이다. 육신은 죽을 것이다. 이게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다른 종교 경전에는 죽을 것이다는 말도 없어요. 왜 죽을 것이다는 왜 죽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예시하심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우리 주님도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다른 사람 볼거 없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늙으면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육신 안에 있을 동안, 살아 있을 동안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안다. 그랬습니다.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다.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언제쯤 죽을 것을 알아요. 압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는 것을 알고요. 여러 뭐 그냥 여러 날이 흩어져 있는 자기 자식들한테 소식을 전해서 내가 이제 일주일 후에 죽을 거니까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모였을 때 유언을 하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죽을 줄 압니다. 옛날 엘리야도 하늘로 들려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엘리사에게 넘겨줬죠. 자기 사역을. 베드로도 지금 조만간 이제 어떻게 죽은 모습까지도 주님이 알려줬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자기 죽음이 임박했다. 달려갈 길을 나와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짐승들도 자기 죽을 때를 압니다, 여러분. 소들도 붙잡혀서 이제 죽기 전에 압니다. 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캐톨릭에서 거짓 얘기를 만들어서 베드로가 뭐 로마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고. 그왜 그렇게 그런 소문을 뻗쳤을까요? 그 옛날에 커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왔죠, 한국에. 그때 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얘기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죽은 곳이 로마거든요. 만약 로마인데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내그 형제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얘기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얘기는 더더구나 없어요. 다 이게 저 로마 교회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우화입니다. 우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육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을 중심으로 보통 교회들은 모른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면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또 요한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이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는다는 거는 이제 이 육신을 벗는 게 죽는 거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만 알아요. 구원은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았을 때부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뭐 시리아에 있는 사람들, 이라크에 있는 뭐 그다음에 이란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 영생이 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산다는 걸 믿으니까 그렇게 순교하죠.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순교합니까? 순교 못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위기가 올 때,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리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뛰어가다가 이름 들음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처럼 이름을 부르더래, 누가.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꼬꾸라져가지고 구원 받았대요. 차라리 그렇게 구원 받는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평생 뭐 착하게 살면서 나는 뭐 남에게 빚진 거 없고 뭐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은 내의 때문에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기를 싫어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구원받는 게 확실합니다, 그게. 또 창녀짓 하다가 구원받는 게더 확실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만 원해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은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믿게 돼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죽어도 못 믿죠. 베드로는 또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려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산 소망을 갖게 했다고 그랬어요. 확실한 거죠. 너희를 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었다. 하늘에 가는 게 확신했어요. 확실했죠. 너희는 마지막 때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저 로마 교회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게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연옥 간다 그래요. 연옥 가서 수만 년이 있는다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불로 심판받는 거,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일을 심판받는 걸 그걸 연옥으로 바꿔놨어요. 포절을 바꿔놨어요. 욥도 말이죠. 자기가 죽으면 어디 간지 알았어요. 다윗도 알았어요.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라 그러잖아요. 알았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고요. 그것처럼 불행이 없어요. 내가 뭐 앞으로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확실한 보장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이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줄 것인지 이미 알려주셨다. 사실 이게 뭔가 하면 고난을 받으면서 죽임당한 성도들에게 큰 상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죠. 겟세마네 동산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나를 오라 하네. 여러분 고생 없이 상 받을 수 있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편안하게 살잖아요. 편안하게 살면은 내 안에는 평안이 없어요. 왜? 편안하게 산다는 거는 내 육신을 따라가는 게 편안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뭐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아요. 겉으로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은데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볼 때, 야,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살까, 저거. 자살도 안 하고 어떻게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외부로부터 육신적인 어떤 편안함을 추구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의 동료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고난합니까? 그 행위 속에서 상을 받는 거죠. 아니, 세상에서 우등상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가 공부합니까? 하물며 말이죠. 우리에게 우등상을 나중에 주시는데 우등상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상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은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적인 평강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혼에 쉼을 주리라. 육신이 쉼을 준게 아니라 혼에 쉼을 주리라. 혼이 평안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실 때내 혼이 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었다. 그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통받을 내 혼이 고통받을 그것을 주님이 다 받았어요. 죽게 되었다. 내 혼이 주님이 그것까지 다 담당했죠. 주님이 우리를 따라올 때는 주님이 그런 것들을 전부가 다 했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하면은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요. 근데 사실 뭐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육신적으로는 다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안 해도 평안이 없고. 이거야 뭐 이거 더블이야 더블 커스란 말이지 이건. 주님을 따라가면 참 희한한 게 뭔가 하면 평안이 있는 거죠. 그 주님을 따르지 않던 서기관이 말이죠. 서기관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러면서 어디 계십니까? 집이 어디세요? 그랬어요. 주님 뭐라는가 하면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주님이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올리브산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하. 집이 없어. 그게 집이에요. 제가 예루살렘 가지고 거기 갔을 때참 기가 막히더라고. 거기서 밤을 꼬박 새우셨으니까. 그리고 또 내려오면 그냥 핍박밖에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는 평안이 있었죠. 왜? 하나님이고 그 안에 성령이신 거.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안에 평안이 있어요.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알죠. 여우도 굴이 있다는 게 뭔가 하면 그 주님이 한번 헤롯 왕이 여우라고 그랬어요. 왜 여운가 하면 그 사람은 에서의 자손이죠. 야곱의 자손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했죠. 왜? 로마의 시저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기 왕 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현자들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녀 왕이 여기서 났는데 어딨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물러날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헤롯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그 왕을 죽인 거죠. 그래서 왕을 죽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온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나이까? 라고 묻던 자더라.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누가 따라오나? 이렇게 쳐다본 거야, 뒤를. 절대 뒤돌아볼 거 없어요. 누가 따라오는지 상관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일단 나가잖아요? 그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참, 교회라는 곳이 희한한 곳입니다, 여기가. 일단 떨어져 나가면은 끝이에요. 참 희한한 거죠. 그 베드로는 따로라고 그럴 때 뒤를 돌아봤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자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내니까 내니까 그랬는데 요한은 누굽니까 그랬다 그랬죠. 자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거 없어요. 그게 없는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죽으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죠. 사실 주님께서 친구가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진짜 사랑은 내가 죽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뭐 죽는다는 게꼭 육신에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이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그럴 수 있죠. 그건 사랑의 아첨이죠. 아첨. 그럼 나보다 못된 사람들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죽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분이 자기 자신의 모든 영예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명예를 다 버리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자신이 없어진 거죠. 다 버린 거예요. 자신의 영예. 개혁에는 뭐 자신을 비워 이렇게 해놨는데 자신의 모든 영예, 창조주로서의 영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서의 영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죠.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구원받죠? 내가 살아있으면 죄를 지는 것마다 다 카운트가 돼가지고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너는 죽었다고 쳐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죽었다고 쳐주는 거라고. 난 살아있잖아요. 법적으로 죽었다고 사인한 거죠. 사인한 거죠. 세상도 법으로 되잖아요.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법의 영향을 받죠. 하나님 말씀도 법입니다, 법.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아직까지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그 혼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구원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볼때저 사람 가망 없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알려주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구원받았다면 그걸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영생을 받아놓고 저 사람 지옥 가고 있는데 근데 내버려둬요? 그 얘기하면은 나를 미워할까봐? 아니, 미워하고 두드려 맞아도 해야죠. 내가 진짜 영생을 받았다면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알면 두드려 맞아도 해야죠.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옛날 그 루마니아나 저 불가리아, 거기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크게 두드려 맞으면서도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선양아 목사님이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돼.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게 순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순교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우리도 가끔 그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니나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 했죠?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항상 베드로는 요한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말씀을 들었죠? 뭔가 있었던 모양이 그게. 아,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하고 너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옛날에 그랬어요. 여기 서 있는 몇 사람은 인자가 그 왕국으로, 천년왕국 새로 이제 오시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변화산에 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앞에서 주님이 변화돼가지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것은 영광받은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죽기 전에 그 왕국을 볼 자들이 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될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난 장면을 봤죠. 그렇죠?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 변화되는 장면을 보여줄 때 마태복음은 엿새 후에 그래요. 엿새 후에. 6일이 지난 다음, 6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이제 7천년째 왕국이 오는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죠.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쓸 때도 앞으로 될 일을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다 보여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뭔가 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본 사람이 모든 고난을 다 견뎌내더라고요. 썩어질 세상 정부에서도 뭔가, 아, 내가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만주벌판 가가지고요. 가족 다 버리고 만주벌판 가가지고, 한국이 독립된 게 확실하다. 전혀 감흥이 없었죠. 확실하다. 그런 사람들이 월판에 가서 많이 얼어 죽었어요. 자녀들 다 버리고. 하물며. 우리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회복되고, 하늘에 회복되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면 무얼 못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나를 따라오라. 따라가는데 고통 많습니다. 여러분, 그 철로역전한 그존 번연이 그쓴거좀 읽어보면, 그 구원받아서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이라고. 어떤 옛날 목사님은 그것만 강의한 목사도 있더라고요. 어떤 성결교 목사님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피투성이에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교회에 들어가지 뭐라는가 하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고통이 많은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가시밭길이죠. 그러나 우리는 가시밭길이지만 우리가 백합하기 때문에 가시에 찔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순교자예요, 순교자. 우리는 얻어맞고 욕을 얻어먹을수록 끝까지 감사하면, 감사가 나올 때 뭐죠, 이게? 감사가 나올 때 이게 향기예요, 이게. 백합을 여러분 콕 찔러 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잘 나요, 그죠? 그래서 부활절 때마다 이 백합꽃을 갖다 놓는데 그 뜻을 알아야 된다고. 너는 가시밭에 백합하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야. 찔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향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찔리면 욕을 하니까 사망의 향기죠. 이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가지고 요한은 안 죽는데 이런 소문이란 거예요. 하나의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죠. 자, 이런 일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자기 자신을 얘기하죠.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그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죠. 사도 요한에 대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다. 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수 없으리라. 만일 기록된다면 그랬죠? 만일 기록된다면 이거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 로마에서 뭐 외경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보라고 여기도 많다고 이렇게 속이는 거죠.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캐톨릭은 조금만 좀 사람이 들을 때 약간 좀 힘든 것은 그걸 파고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요. 특히 그 성의라는 거 있잖아요. 성의. 예수, 성의를 가지고 컴퓨터를 분석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도 정말 성경이 한 권밖에 없었는데 캐톨릭에서 여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만들고 또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만들고 요즘엔 NIV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느 게 옳은 것인가 사람들이 혼동하게 만들어놨어요. 혼동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받죠. 주님 영접하고. 근데 문제는 좀 착하게 산 사람들, 어려서부터 착하고 살고 뭐 남에게 특별히 못된 짓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나는 의인이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살인강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야, 내가 죄인은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구원받죠. 사도 바울이 살인자 아닙니까? 크리스찬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진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복음서를 들으셔야 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자꾸 들어보셔야 돼. 거기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들을 때그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 만날 길이 없잖아요. 뭐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데 물리적으로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이신 주님의 말씀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과 계속 같이 동행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리 아까 찬송했죠. 주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런 찬송이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200 몇십 회에 걸쳐서 오늘 끝이 났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들을 제가 찾아서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의 영을 받아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많은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